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흥에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또 겸손한 심령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다섯 번의 집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 정성, 중심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크신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죠? 가까운 분에게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성질 급한 친구가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데 주일까지 기다릴 거 없고 그냥 여기서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또 친구가 너 항상 성경 들고 다니는데 읽어봤더니 뭔 얘기야? 성경 66권을 읽어봤는데 뭔 얘기야? 이러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또는 한 문장으로 성경을 뭐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좀 커요. 좀 막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 이렇게 막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교회 안에 뭐 호수가 있어. 크지는 않아요. 뭐 그런 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일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하는데 뭐 하냐면 요트 선수예요. 요트 선수.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요트 선수로 배를 탈 때 그분이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면 이분은 세계적인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굳이 떠들지 않으셨대요. 하루는 배를 타고 내린 뒤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 선수 중에 하나가 막 따라오면서 목사님! 그러고 부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이제 알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분이 탁 뒤를 돌아봤자마자 그분이 기습적으로 목사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로. 근데 빌 하이우지 목사님이 마치 그 질문을 할 줄을 알았다는 듯이 일주일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셨죠? 이게 내용이 정확해야 아멘을 하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아멘을 하셨었어야 되셨어요. 좀 풀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우리 스스로 찾기를 요구해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산에 들어가든지 돌을 닦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책을 산처럼 읽고 읽어서 뭘 깨치든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문제도 산에 들어가든지 고행을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책을 읽든지 네가 내세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세의 문제도 네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책을 읽고 뭘 깨닫든지. 근데 기독교는요,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한마디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해지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인도 여행을 갔다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앉아서 토론을 하는 자리에 본의 아니게 끼게 됐대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자기는 어떤 신을 섬긴다 딱 이렇게 주장한 뒤에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신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허접한 것일수록 우아를 떨어. 그래서 별것도 아닌 종교들이 마치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자기 신에게 나을 때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멋쟁이들은 옷을 간단하게 입죠. 탁 간단하게 입고 여기다 부러지 않았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집에 있는 비싼 거 다 붙이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패션의 완성은 결국은 얼굴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온갖 걸 붙인다. 그러니까 추렁추렁 하면은 그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와 신이 대단하다고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맨 끝에 목사님이 손을 들었더니 사회를 보는 분이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고 당신이 숨기는 신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했대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놀랍게도 피조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직접 만나려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죠.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아, 아마 오면 힘들걸, 애 좀 써야 될걸 이러지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 시간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이은성 목사님 당신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옛날에는 편지를 쓸 때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편지를 다 쓰고 맨 끝에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잖아요. 이은성 올림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 바울 시대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첫 문장에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첫 문장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첫 문장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들에게 쓰는 내가 누군지를 밝혀요. 근데 첫 문장이 구체적이면 안 친한 거예요. 첫 문장이 간단하면 억수로 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왔지만 도대체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언제 아멘해야 될지, 언제 웃어야 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또 온다면 목사님이 접대 오신 분 또 왔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와 웃고 말 거예요. 그렇죠? 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복잡하면 안 친하고 간단하면 친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요. 세 번째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이에요. 뭐예요? 안 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성경 볼까요? 첫째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첫째. 둘째,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저는 이 세 가지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겠어요. 첫째,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인생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 안에서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단어로 얘기하면 1. 자유함. 2. 담대함과 당당함. 셋째, 누림 또는 즐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세 단어로 정리하겠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분들은 뭔가 좀 불편해요. 이거는 공부를 잘한 사람만 불편해요. 참 정직하시네요. 다 불편한 표정을 좀 불편하죠? 안 불편하세요? 저 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바울은 종이랬는데 왜 그것을 자유라고 해석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벗어나는 게.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가운데가 아들이고 양쪽이 딸이에요. 올해 제 계획이 셋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하나 결혼시켰고 8월 달에 날 잡았고 지금 하나를 12월 내 하려고 밀어붙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셋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 근데 저희 첫 아이가 30살입니다. 30살. 근데 걔가 고3 때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원아,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뭔데요? 제 질문과 답이 안 맞는 거 아시죠? 너 어느 대학 갈래? 서울대 갈래? 연세대학 갈래? 뭐 이화대 갈래? 숙대 갈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은 뭔데? 저희 큰딸이 공부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해요. 좀.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전교 1등, 2등 뭐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잘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대학 갈래? 기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제가 살던 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 이름이 덤발던 브리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미쿡 살았다는 뜻이죠. 미쿡에 사는데 저희 집 앞에 덤발던 브리지라는 게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서 왼쪽으로 15분만 가면 버클리 대학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동네 대학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보는 동네 대학. 괜찮은 학교가 있는데 어디 갈래? 먼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유시 샌디에고로 갔어요. 저희 집에서 캘리포니아는 130km까지는 딱지를 안 뛰거든요.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가고 기름도 안 넣고 130km로 달리면 7시간 걸리는 데로 갔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요, 비행기 타고 5시간 걸리는 데로 갔어요. 전부 다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야. 졸업했으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예요?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자유는 뭐예요? 선생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혹시 윤신혜라는 가수 아세요? 두 분만 아는 척 하셨어요. 윤신혜 가수가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어요? 아, 열애. 벌써 권사님이 탁 하시는 열애.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벗어나고 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그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벗어나고 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말 벗어나고 파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유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매이는 게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세계로라는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롯데 야구팀 야구 중계를 하면 많이 보여줄 때는 저희 병원이 한 세 번까지도 화면에 잡혀요. 병원이 바로 야구장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선교병원이에요. 전 직원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무조건 공짜예요. 그래서 1년에 3,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와서 치료를 받고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엄청난 건데. 근데 저희 병원의 특징은요, 간호사 선생님들이요, 이뻐. 병원은 직원의 거의 90% 가까이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젊고 상당수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제가 한 35대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때깔도 휘어. 거기다가 서울말을 써. 저는 고향이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사거리가 정말 저희 집이었었어요. 광화문 사거리가. 부산의 여자들은 서울말 쓰면 쓰러집니다. 막 귀가 간질간질. 남자들은 재수없다 그러고 여자들은 쓰러져요. 제가 30대 학생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학생 집회 때 저는 집중하는 게 너무 쉬워요. 딴짓 안 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탁 쳐다봐요. 왜? 서울말 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35 먹은 젊은 목사가 결혼도 안 했어. 때깔도 쉬어. 거기다가 서울말을 써.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간호 선생님이 아멘! 유난스럽게 크게 해. 그럼 제가 쳐다봐달라는 건가? 관심 가져달라는 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떤 간호 선생님이 아, 목사님 요새 바쁘시죠? 왜? 안 바쁘면 데이트하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식사하셨어요? 왜 안 하면 같이 먹자고? 제가 총각이면 병원의 젊은 여직원들이 인사하는 거, 말하는 거,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크게 웃는 것까지 다 신경 쓰일 거예요. 근데 제가요, 결혼한 지 31년이 됐어요. 한 여자한테 꽉 매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아멘해도 제가 안 쳐다봐요. 막 유난스럽게 웃어도 신경 안 써요. 맘 놓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한 여자에게 매였고 그 여자 눈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만 신경 씁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쁜 거, 나 그거 기쁩니다.
예수님이 관심 드는 거, 나 거기에 관심 쓰고, 나 거기에 시간 쓰고, 나 거기에 물질 쓰고, 나 그런 데 내 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관심도 없어, 원치도 않아.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갈등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의 종이란 말은, 나는 예수께서 매였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거. 근데 예수를 만나면 자유로움이 생각보다 참 폭이 넓습니다. 깊이도 깊겠지만 폭이 참 넓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근본적인 자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그 말은 나는 죄에 눌려 있어. 나는 죽음에 눌려 있어. 나는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어.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슬그머니 십자가 지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러셨으면 예수님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는지도 모르겠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것과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충분히 말씀과 능력으로 설명해 주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첫째,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는 안 보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오늘 척 봬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아, 이분은 이제 졌구나, 저분은 저제 졌구나, 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 전에 한번 오셔서 온갖 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또 나타나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느냐? 온갖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꾼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지붕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위해서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야, 이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병 고치는 게 쉬워요? 귀신 쫓는 게 쉬워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아, 죄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가짜라면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사하는 게 쉬워요? 죄사하는 게 쉽죠. 병을 고치면 진짜죠. 병을 고치면 아, 이분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럼 진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거 온갖 병을 고친다는 게 뻥이었구나. 이가 쓸데없이 딴 얘기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니들이 속에 무슨 얘기하는 줄 다 알아.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소유자야,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도님들, 이 기쁨의 수지 기쁨의 기회에 김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병원에 위로하러 가서는 집사님이 아픈 것은 죄져서 아파.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죄져서 아픈지 아닌지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죄가 있지. 심각하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아픈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집사님에게 이 땅의 질병과 모든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맞아요. 아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다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픈 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는 아담이 지은 죄에서부터 다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야. 말로 할 수는 있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이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거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병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젊은 환자 하나가 그때 성경 공부를 제가 초창기 때 했어요. 환자들을 데리고. 성도 젊은 환자 하나가 남아서 저랑 단둘이 얘기를 좀 하고 싶대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생각보다 참 피곤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병원의 예배실은 다 유리예요. 그래서 다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좀 덜 불편해요. 그래서 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1년 동안 이를 한 번도 안 닦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짝바짝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1년 동안 이를 왜 안 닦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혈루병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순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도, 혈루병인데 이를 왜 안 닦으세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면 피가 일주일 뒤에 멈출지 한 달 뒤에 멈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기가 나면 피가 안 멈춘다는 거예요. 좀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는 혈루병이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알아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는 혈루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게 다 부정해져요. 그분이 강대상을 이걸 만지면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예배 시간에 못 써. 마이크를 만지면 이게 부정타. 갖다 버려야 돼. 이분은 본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요. 근데 놀랍게도 여자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럽고 추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를 사하러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온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문둥병자가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죠. 오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 지르죠. 부정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쉽게 말하면 여기 문둥병자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고백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은 억수로 부정해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당사자도 놀랬겠지만 그 문둥병자를 보고 있던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저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든단 말인가.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킨단 말인가.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도배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진 창문을 갈아 끼웠다는 게 아니에요. 천정에 비가 새는데 지붕을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밀어붙이고 새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온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다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밖이 어둡잖아요. 자, 불을 꺼요. 아, 진짜 끄시지 마세요. 자, 불을 꺼서요. 그러면 캄캄하죠. 근데 스위치를 탁 올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둠이 쫙 물러지고 환해지죠. 어둠이 난리치나요? 안 갈 거야! 안 물러날 거야! 여긴 내 거야! 막 버티나요? 또 빛이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가만 안 놔준다! 난리치지도 않죠.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불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실제는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부활하면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자기가 생명, 영생,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직접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고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자는 거랑 죽은 거랑 구분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막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쳐서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자,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지배하듯이 생명, 영생,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예수 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길을 걸어가는데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그 뭐죠? 상여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줍니다. 왜 살려줘요? 과부가 불쌍해서요? 과부 혼자 먹고 살 길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야지 예수님과 동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죽은 자는 언제나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정말 영생이구나. 아, 예수 믿으면 다시 사는구나를 이 땅에 계실 때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장례식도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입불을 막은 바위를 치워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며 영생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나는 생명이야. 영생이야. 장례식이 끝났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전 세계 무덤이 다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고 딱 집어서 나사로 니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부르셨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시면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영생, 생명, 부활하신 예수 앞에 죽음의 권세는 절대로 동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은 뭐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다. 근데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죽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오직 내 안에서는 영생만이, 생명만이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죄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동네 무슨 학교에 있어요? 수지고등학교 있어요? 있어요? 자, 참 좋으네요. 자, 수지고등학교 짱이, 짱 아세요? 짱. 그 학교에서 주목 최고산의 짱. 예? 짱이, 저는 부산에 분일이라는 학교의 교목을 오래 했습니다. 분일의 예술중고등학교. 제가 초대 교목을 했거든요. 근데 수지고등학교 짱이 부산으로 전학을 왔어. 그래서 분일 학교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학교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객관식. 1. 교장 선생님. 2. 학생 부장 선생님. 3. 담임 선생님. 4. 부니엘 고등학교 짱. 좀 노셨죠? 껌 좀 씹으셨죠? 학교 다닐 때. 그거 뭐 하려고요? 가서 뭐 하려고요? 그쪽 짱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요? 옛날에 맞짱 뜨려고 이래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요즘 서울도 그 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 아이들은 다이다이 그래요. 1대1로 붙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는 원타치 깬다 그랬어요. 원타치 깰까? 그럼 화장실로 와, 옥상으로 와, 1대1 붙는다. 붙어서 뭐 하려고요? 누가 짱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래야 속 편한 거예요. 내가 짤 먹든지, 내가 짱 밑으로 들어가든지, 그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 반은 마귀가 다스리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까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근데 진짜 짱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맞짱. 다이다이. 원타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까지도 하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 아, 성령 충만하셨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보통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보다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마귀 손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 세상은 내가 다스려. 이거를 선포하고 마귀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아세요?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 아시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오. 이야, 정확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오.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지네 때려잡으러 온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마귀를 마치 머리를 부신 것처럼, 마치 허리를 분질른 것 같은 사건이다. 마귀가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 전과 십자가 이후의 마귀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펄펄 날아다녔다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에 허리가 꺾였고 머리가 밟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꼼짝없이 끌려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깊이 감격스럽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몇 년씩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죽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눈이 열려요. 정말 마귀에게 눌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세상이 달라진 것을 압니다. 아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근본적인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얻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을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사는 것이다. 담대함과 당당함.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분명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재판을 받아요. 어느 때는 귀족들 앞에, 어느 때는 임금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한 번이라도 굽신거리는 거 보셨어요? 뒷거래하는 거 보셨어요? 쩔쩔매는 거 보셨어요? 아부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죄수로 재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복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부흥회 가면 무슨 설교 하실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설교가 꼭 필요한 교회만 연락 오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꼭 은혜 받을 교회만 연락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연락이 오면 스케줄이 비어있는 한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설교 한 번을 위해서도 어디든지 갑니다. 안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교회는 부흥해달라고 그래요. 갔더니 85 먹은 할머니가 7분인가 앉아계시더라고. 저 그런 데서도 부흥해서 귀가 안 들려가지고요, 할머니들이 자기네끼리 떠드는 얘기가 제가 설교하는 얘기보다 더 커. 근데 부흥하는 내내 이 생각을 했어요. 저 할머니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3일이 뭐가 힘들어. 3일이 뭐가 힘들어. 근데 그 교회가 부흥 끝나고요, 젊은 성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재작년에는요, 연락이 왔어요. 마산에서 여름에 연합집회 해달래요. 여름방학 때 연합집회 해달라고 하면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예요. 날짜가 비어있어요. 예, 비어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설계 몇 분입니까? 다 받아쓰고. 대상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안돼. 날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제가 그 해에 그 부산에 장신, 통합측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개강붕회를 며칠 했거든요. 근데 그 개강붕회에 딱 앉아있던 전도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는 저분은 주일학교 집회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불렀대요. 근데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가요? 30년 만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딴, 자, 여기 봐! 일어나! 이랬거든요. 갔는데요, 애들이 손주처럼 이쁜 거예요. 들어놓어도 이쁘고, 반대로 앉아도 이쁘고, 떠들어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 이러고 집회를 했어요. 끝나고 나왔더니 전도사님들이 한 줄로 서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 또 오래. 그래서 전화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이 나이에 한 번이면 된다. 제가 한국 나이로 쉬운 일곱이거든요. 아, 이 주일학교 집회를 어떻게 해요? 근데 했어요. 왜냐면 날짜가 비어 있어서. 저는 어디든지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부르셨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외단이 있어요. 가까워서요. 새벽 예배 끝나고 샌드위치가 맛있어서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 힘들 수도 있고 막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를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고 왔고 인도하심을 왔으면 그런 분명한 말씀과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리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박수치느냐 박수치지 않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있어, 그러면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삶과 신앙생활을 해도 근본 정신은 담대함과 당당함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같이 행동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같이 행동하세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격조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잖아요. 그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허접하게 살면 안 돼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함부로 우리를 갖고 놀 수 없도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요. 저는 전국으로 부흥회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의 아픔들을 봐요. 왜 자꾸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에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시끄러울까? 제가 결론 내렸어요. 자기 자신을 똥개같이 생각하고 똥개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격이 다른 수준 높은 삶을 살았다고 부르심을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수준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똥개 인생. 똥개 키워보셨어요? 똥개 키워보셔야 하는데. 첫째, 똥개는요,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짖어요. 특징 1. 왜 안 짖는지 아세요? 무서워. 똥개는 언제 짖느냐? 훤한 대낮에. 그리고 주인이 마루에 떡 앉아있어. 옆 아저씨가 장기 들어와. 날마다 와. 그럼 안 짖어도 되죠. 그때 짖습니다. 안 짖어도 되는데 그때 심하게 짖습니다. 와와와와와. 그리고 똥개들은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송곳니를 보면서 이걸 또 한 번 아세요? 여기 떨리면서 그러면 주인이 얘를 때리죠. 심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특하다는 듯이 너 바깥 파는구나. 주인이 안 물어 들어. 가만히 있어. 뭔 말인 줄 아세요? 교회 똥개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짖어야 될 때 안 짖어요.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의견이 있어요. 얘기 안 해. 안 와. 뒤에서 손톱하고 있어. 근데 알고 싶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성도들이 관심도 없어. 혼자 일어나서 거품 물어. 막 30분씩 떠돌고 막 열받고. 성도들은 다 힘들어. 저 얘기를 대체 왜 하지? 저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지?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비본질적인 것을 왜 저렇게 거품 물지? 똥개인 거예요. 두 번째 똥개는요, 엄살이 심해요. 똥개 밟아보셨어요? 똥개를 꽉 안 밟아도 됩니다. 스쳐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리를 듭니다. 그리고 세 다리로 걸면서 타쪽 밟았다는 다리를 떱니다. 그래서 깨강깨강깨강깨강깨강깨강깨강 들어보셨어요? 난리를 쳐. 난 밟은 기억이 없어. 스쳤어. 난리를 쳐. 엄살이 심해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그런 성도가 있었어. 교회만 오면 성도들 붙들고 부부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매일 아프대. 아무것도 못한데 힘들어서. 한 분은 전 교인이 교회 청소를 하는 날이야. 청소만 아니라 잔디 깎고 나무 자르고 지붕 칠하고 아주 막 대공사를 했어. 애까지 다 왔어. 근데 그 부부만 안 왔어. 아프다고. 저녁 때 제가 피곤한데도 얼마나 아프면 못 왔겠노.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둘이 여행 갔어요. 근데 그 두 성도가요, 먹는 것과 노는 데는 안 빠져요. 놀 때는 밤을 새고 뛰어요. 평소에는 항상 아프대. 먹는데 절대로 안 빠지고 노는데 안 빠지고. 나중에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있을 땐 성도님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그 성도를 얘기할 때 아무개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뺀질이 부부 있잖아. 뺀질이. 무슨 일만 하면 가장 먼저 빠져. 힘들어. 어려워. 아파. 집안에 문제 있어. 항상. 엄살이 심해요. 똥개의 세 번째 특징, 잘 삐껴요. 개 삐끼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에는 개가 삐끼면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밥도 안 먹고 삐껴가지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또 정이 많아서 개밥을 들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세요. 기어서. 그리고 저희 집 개 이름이 깐순인데, 야 깐순아 왜 그러니? 먹어 먹어 먹어. 그러면 개가 삐끼면 또 웃겨.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래요. 그렇게 주인 앞에 고개를 이러고 돌려요. 이러고 코앞에 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임마 휙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녀석이요 발로 흙을 퍼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시골에서는요 그 다음날 된장 발라요. 모르세요? 잡아먹어버려요. 그런 게는 참 시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없던 말이 현대 교회에서 유행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땐 교회에서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았대. 직분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대. 이 교회 다닐지 않을지 고민해봐야 되겠대.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 상처받았대. 엄살이 잘 삐껴. 제가 이 설교를 부산의 김해공항이 있거든요. 근처에 설교를 했더니 예배가 늦게 끝났는데 장로님이 자기 집에 놀다 가라는 거예요. 늦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피곤한데 끌려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끌고 지네 집에 갔는데 방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저를 지네 집 개집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목사님 설교한 그대로 이 녀석이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개들은, 똥개들은 어느 곳에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강도사를 했어요. 전도사, 강도사. 근데 하루는 신방이 일찍 끝나서 아이들 저희가 연년생인데 어린이 대공원으로 동물원 보러 갔어요. 과천에. 옛날 얘기죠. 근데 갔는데 입구에 어떤 아저씨가 군용견을 데려왔어요. 아주 개가 큰데. 근데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만 하면 붕붕 날라요. 개가 막 앉아 일어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바퀴 돌다가 그 아저씨랑 어디서 만났냐면 사자 우리 앞에서 만났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갔으니까. 옛날에 사자는요 넓게 돼 있는 데다가 풀어놔줬어요. 그리고 철조망 없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손잡이만 있어요. 근데 사자가 못 넘어와요. 왜냐면 사자 우리랑 여기랑 이렇게 넓게 뜨고 가운데는 깊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뛰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오후 더운 날이라 그런지 사자가 저쪽에서 축 늘어져 자 있는 거예요. 그냥 축 늘어져서 정신없이 자. 근데 이 아저씨가 우리가 사자를 보는데 우리 옆에다가 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자마자 이 개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근엄하게 명령합니다.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보라니까. 앞에.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개 패드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개를요 주먹과 발로 패는 거예요. 세워놓고. 나중엔 개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막 주먹을 때리니까. 아저씨가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을 했든 명령 듣던 개가 이러고서 맞는 거예요. 코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이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 돼요. 제가 놀랐어요. 사자는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도 사자예요. 사자는 멀리 있어도 사자예요. 사자는요, 쓰러져 자도 사자예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동네에 멧돼지들이 때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근데 한순간에 그 동네에서 멧돼지 떼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뉴스에 나와서 제가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을 구해다가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호랑이 똥을 이렇게 뿌려놔. 그러면 멧돼지가 그 지역에서 사라져버려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요, 똥도 무서워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고, 달맞이 고개라는 것을 넘으면 송정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지금 해운대 광안리에서 안 놀고 주로 송정에 놉니다. 그게 야경도 좋고 커피 마시는 데가 맛있어요. 근데 제가 30대에 그 송정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멀리 세워놔서 성도들과 다 인사를 하고 혼자 주차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 간도사님이 막 뛰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붙들고는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달 뒤에 안수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생 목사로서 마음에 지닐 수 있는 그런 사명, 믿음의 원리 같은 거를 하나 주시면 자기가 붙들고 목사로 삶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풀로 붙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더니 그 강로사님 막 두들겨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풀어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강로사님, 한 달 뒤에 목사 안수 받죠?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운 거죠? 그러면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훌륭하고 저 시골에 가서 할머니 대여섯 병 모시고 목회하면 거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웠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사야.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존경하고 손뼉치면 훌륭한 목사고 지나가는데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목사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존경하던 무시하던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웠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사야. 목사는 풀로 붙인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뛰었다가 기분 좋으면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장로님은요? 그러면 권사님은요? 그러면 안수집사님은요? 구역장은요? 성가대는요? 교사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어떤 것을 맡기든지 인간의 눈으로는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앞에서 일하고 어떤 일은 맨 뒤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은 조금 했는데도 확 펴가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은 몇 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뭐 했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특별한 위치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 판단, 그리고 반응에 따라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속에 믿음의 비밀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 위치와 그 직분의 놀라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격이 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첫째,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위하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하여! 원샷! 예? 이 세상 사람은 다 위하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위하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 우리는 그 위하여, 그것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받고 택하심받고 세우심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가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위하여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집중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도록,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만족,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행복,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집에 텔레비전 있으시죠? 뭘 키면 텔레비가 켜지나요? 뭘 키시나요? 1번 꽝 누르니까 어머, 화면이 나오네. 그래요? 100번을 눌렀더니 화면이 확 나오나요? 뭘 누르면요? 전원을 누르면 다 화면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항상 맨 처음에 하나님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아름답고 멋있고 근사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로, 우리 인생 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맨 앞자리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때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때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게 뭐냐? 이게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기쁘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누림이야. 아멘? 여러분, 부흥회를 할 수 없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누가 나왔나 확인해서 나오시나요? 혹시 전화 올까봐 나오시나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오늘 텔레비에서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오늘 회식이 취소됐어요?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바쁜 것도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즐기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을 즐기세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 언제 시작해?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끝날까 봐 시계 보는 사람 있죠. 40분인데 벌써 끝나면 어떻게 하죠?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 언제 끝나지? 시작부터 끝날 거 계산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기셔야 돼요. 찬양도 즐기셔야 돼요. 아멘? 기도도 즐기셔야 돼요. 예. 제가 그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동네 전설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일찍 이민을 오신 분인데 뭐가 전설이냐? 옛날 이민 오셔서 미국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미국 땅에다 입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일어나서 만세했대요. 드디어 새벽 기도 없는 나라에 왔다. 저희 동네 전설이에요, 전설. 미국에 와서 입을 맞추고, 입을,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만세하면서 드디어 새벽 기도 없는 나라 왔다. 그분은 이 찬양을 평생 안 불렀든지 불러도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때가 가장 복되다. 그분은 이 찬양을 절대 안 불렀든지 부르는데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기도도 즐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헌금도 즐기셔야 돼요. 예. 저 이런 상담 진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지하게 와서 11조가 적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11조가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제가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다음 달부터 11조를 한 푼도 안 내도록 역사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뭘 걱정해. 우리 하나님 그 말 들으시고 11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안 내면서 살게 해줄게. 1원도 안 내게. 내고 싶어도 못 내게 해줄게. 그 간단한 걸.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많아요.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게 좋지. 그게 늘어나는 게 왜 부담스러워. 성도 여러분, 남의 것을 도움 받는 게 좋습니까? 도와주고 사는 게 좋습니까? 도와줘. 섬기는 것도 즐기셔야 돼요. 저희 집에 몇 개의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새끼밥이 해결되면 이미 도울심을 가지고 있다요. 저희 집에서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새끼가 해결되면 이미 도울심이 있다. 남에게 퍼주고 나눠주는 것도요, 즐기세요. 오해할까봐 제가 참 이 말이 조심스러워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저 양말을 항상 시켜줘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새벽에 진짜 일찍 일어나요. 잠이 없어요. 뭐 2시, 3시, 뭐 늦어도 4시 막 이러고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하다가 꼭 시간이 딸랑딸랑할 때 움직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멜 동안 저희 집사람이 양말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새벽 예배가 늦어요. 저희 집사람이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예배 늦을까봐 위에 넥타임일 때 밑에 양말을 신겨요. 근데 요새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꽤 오랫동안 새벽에 양말을 신키면서 항상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아침 새벽 예배 나갈 때 제 양말을 신키면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고 줄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즐기시는 겁니다. 자, 부흥에 다 해야 5시간이에요. 저는 이번에 5번의 집회가 여러분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번 부흥에 즐길 거야. 이번 부흥에 누릴 거야. 이번 주에 3일 동안 충분히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의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들고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그 원리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이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과 복됨을 잘 확인하며 사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죄를 즐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사명을, 예배를, 헌신을, 충성을, 교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